누가복음 64번 메시지 희년 첫 번째 4장 14절부터 30절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서 그분은 이사야서의 글을 읽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해는 희년, 곧 모든 노예들이 자유케 되고 모든 사람의 기업이 그에게 회복되는 제50년으로 예표된 은혜의 신약시대입니다. 이 메시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희년을 좀 더 볼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희년의 정의를 제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선포. 희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요벨이 영어화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뿔피리 소리, 특히 은나팔의 신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악기 자체와 그것으로 인해 시작되는 절기를 상징합니다. 이것에 관하여 레위기 25장 9절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벨이 특히 은나팔 소리를 의미함을 보았습니다. 예표론에서 은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은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나팔 소리를 암시합니다. 희년으로 영어화된 히브리어 요벨은 뿔피리 소리, 악기 자체를 가리키며 마지막으로는 은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절기를 가리킵니다. 희년에 관한 기본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구속의 알림입니다. 은나팔 소리는 구속의 선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에 기초한 선포였으며 이 구속의 알림이었습니다. 사람과 기업의 해방. 하나님의 구속의 이 알림, 이 선포는 어떤 계명이나 요구사항의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자유의 선포요, 해방의 선포였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은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방 또는 자유의 선포가 사람들과 그들의 기업의 관계됨을 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 그 사람 자체와 그의 소유물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희년을 위해 선포된 해방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기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경제적인 필요. 정치의 방법적인 연구는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려면 가장 먼저 그들을 먹이는 것을 관심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통치자는 그 경제를 잘 운영해야 합니다. 백성이 양식을 얻지 못하면 통치자들을 반역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미합중국의 모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은 어떤 후보가 직장을 제공하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은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로서 루즈벨트는 대공황기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바꾸어 놓았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루즈벨트가 정치적인 일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뛰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초점은 어떤 정치가나 정치인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든지 이것에 성공적이면 성공적일수록 더 오래 그 직책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들은 일상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경제적인 필요, 특별히 양식에 대한 필요로 인해 어떤 주의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주의들은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내포합니다. 공산주의에 의하면 경제적인 자원은 공유화되어야 하며 땅이 어떤 지주에게 속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인 부는 자본가들에게 속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실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과세가 부의 균형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그 중에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정부에 내야 합니다. 사회주의 역시 사람의 경제적인 필요를 관심합니다. 정치가와 철학가들은 양식에 대한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발견하려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많은 주의를 발명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고통당하였습니다. 희년 안에서의 기본적인 관심. 레위기 25장에 묘사된 희년에서의 주된 사상은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돌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기본적인 관심은 사람의 즐거움입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기초적인 즐거움은 좋은 양식으로 배부른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돈이나 물질적인 부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호화로운 차를 가진 부자가 배를 굶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가 그의 차를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기꺼이 양식을 위해 그의 차를 팔고자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희년은 우리의 먹는 것을 돌보는 것,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르시고 사람에게 어떤 주의를 가르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위대한 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년은 신성한 정치가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좋은 땅을 주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결국 각 가족은 땅의 분깃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땅은 주로 그들의 생활이나 거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으로 그들의 먹는 것을 위하여 있었습니다. 양식에 대한 필요는 거주에 대한 필요보다 더 큽니다. 사람은 집 없이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지만 먹는 것 없이는 그리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땅은 그들의 먹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합니다. 그 좋은 땅은 금의 땅이라 불리우지 않았습니다. 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땅을 가진다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금을 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은 양식을 위한 것입니다. 젖과 꿀은 그 좋은 땅이 양식으로 풍부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떤 나라들은 밀과 옥수수를 얻을 수 있지만 젖과 꿀은 전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은 두 생명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산출됩니다.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의 이 연합은 그 땅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땅을 이름과 되찾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각 가족에게 땅의 분깃을 분배하였으므로 각 가족은 그 땅의 소유로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족의 식구들이 그 땅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땅에서 일하지 않았으므로 매우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들은 그 땅을 팔아 나중에는 그들의 전 분깃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 좋은 땅에 속한 그들의 분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땅이 일단 팔리면 영원히 팔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심은 이스라엘 땅이 영원히 팔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은 최대한 50년 동안만 팔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과 24절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땅이 영원히 팔림바 되지 않았음을 봅니다. 팔렸던 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을 산 사람은 그것을 무한정 계속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늦어도 50년 후에는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우리는 그 땅이 그 원주인에게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에 관하여 28절은 희년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은 땅을 판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판 것입니다. 결국 땅이 판 사람에게 되돌려진 것이 아니라 판 사람이 땅, 곧 그의 기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의 분깃을 받은 후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어 그들의 분깃인 땅을 팔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지주가 되었습니다. 땅이 재분배되기 위해 어떤 주의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심은 제50년인 희년에 땅에 대한 소유를 잃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되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50년에 모든 가족이 다시 부유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성들 사이에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원칙이 35세기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음을 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정치가들과 정치인들과 철학자들의 이론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자기 몸을 판 사람들의 해방. 우리는 모든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람 자신과 그 소유임을 보았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의 기업을 팔고 그로 인해 그 분깃의 땅을 잃을 수 있었음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되어 자기 몸까지 판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이 구절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자기 몸을 팔았던 사람이 희년에 해방되기로 되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제50년에는 땅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노예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자유와 그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땅과 자기 몸을 팔았던 사람들이 모두 해방되었음을 뜻합니다. 희년의 선포는 사람들의 기업의 해방의 선포요, 사람들 자신의 해방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부지런히 일하였더라면 아무도 가난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도 그의 땅이나 자기 몸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도 자기 자신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기업이나 그들의 가족들을 되찾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올 때 기업과 사람의 해방이 있었습니다. 땅을 잃은 사람들은 그것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자기 몸을 팔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타락한 사람에게 희년이 필요함. 희년의 정의를 좀 더 다루기 전에 나는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것을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소유를 얻었습니다. 창조로 인한 사람의 소유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그분의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소유로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했으며 타락으로 인해 그의 소유인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사람은 또한 자기 자신을 팔았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팔리는 것은 노예로 붙잡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파는 사람은 모두 노예 상태로 들어갑니다. 오늘 모든 인류는 노예, 주로 죄의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죄와 사탄과 세상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도 잃고 자신도 잃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인 하나님을 잃은 자들이요, 또한 우리 자신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음을 암시합니다. 그의 소유이신 하나님 대신 사람은 죄를 소유하고 자신을 죄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실제적인 면에서 그들의 소유이신 하나님을 잃을 수 있고 그들 자신을 죄의 노예로 팔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대신 죄를 소유합니다. 불신자들처럼 그들은 그들의 소유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들 자신을 죄와 쾌락과 세상 연락에 팔았습니다. 모든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든 믿는 이들에게도 희년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께서 땅에 계셨을 때 온 인류는 그들의 소유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들 자신을 죄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은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사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의하면 유대인의 땅, 소위 거룩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들의 소유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유대 땅에 사는 사람 중 누구에게 그의 소유인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복음서들의 기록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을 봅니다.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 자신을 죄에게 팔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죄의 노예로 있었으므로 그분은 그들 위에 화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너희 자신을 죄에 팔았다. 너희는 너희의 소유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며 너희 자신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해방. 누가복음 4장에서 주 예수님은 이사야서로부터 한 부분을 읽으셨는데 그것은 예표상의 희년에 대한 예언이 아닌 실제적인 희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의 그 부분을 읽을 때 주님은 나팔을 부셨습니다. 그분은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파가 무엇인지 압니까? 복음 전파는 희년의 울려 퍼짐이요, 희년의 나팔 소리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해방의 선포입니다. 사실 이 해방은 우리에 대한 우리의 소유의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 대한 우리의 해방입니다. 전에 우리는 잘못된 식구, 노예의 식구 중에 있었습니다. 희년의 울려 퍼짐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가족에게로 하나님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희년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희년은 놀라운 해방의 선포, 즉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의 가족에게로, 우리의 소유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에 대한 우리의 소유의 해방과 우리 자신의 해방의 선포입니다.